딱딱한 시사 해설은 가라. 김민수,
김성중의
수근수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근수근 시작합니다. 성중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12월 17일
네.
김정일이 사망한 지 6주년이
아, 벌써,
6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6년이 됐나요?
네. 그때 저 사건이 아직도 좀 잊히지가 않는데 네.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때 네. 하여튼 뭐 시원하기도 하고 네. 섭섭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죽는 게
네.
저렇게 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하여튼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건강을 생각하는 뭐 만수무강 연구소 뭐 이런 연구소도 네네. 있고
네.
좋다는 거 다 먹고 뭐 치료도 잘 받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빨리 죽더라고요.
뭐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네.
나쁜 것도 많거든요.
네.
뭐 술도 많이 먹고
네.
잠도 뭐 밤에 일했잖아요. 주로 밤에 뭐
밤에
하고,
술 파티 하느라고
일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또 이 제2서나 뭐 이런 거 밤에 혼자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운동은 또 열심히 안 하고
네.
그 갑자기 급사를 했죠.
자, 이 김정일의 잔재가 아직도 북한사에 있고 김정은의 경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계승했다.
네.
그래서 뭐 이른바 백두혈통을 이 권력 세습의 정통성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김정일은 청산의 대상이지
네.
승계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정일 사망 6년을 맞아서 그의 생애를 좀 평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일의 역사, 생애, 조작이 많습니다. 우선 출생지, 출생연도부터 조작이 좀 있죠?
네, 그렇죠. 북한 남궁은 1942년,
네. 네,
1942년 백두산 미령. 에서 삼지연 거기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일제 시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숙이
그렇죠.
그 항일 그 네. 조선인민 혁명군을 지휘해서
그걸 백두산에 와서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건 소련 공문서에 의해서
네.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죠. 1941년
네.
2월 16일 소련 하바롭스크 여기가 이제 김일성 그 하고 그 몇 명이서
88 저격여단
네네네 네, 거기서
있는 곳이죠.
소련으로부터 네. 군사훈련 받고 뭐 있던 어떻게 보면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서 쫓겨난 그 소련 들어가고 나서
네.
거기서 계속 있었죠.
네, 근데 거기서 41년인데 42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그럼 그 아버지 김일성 그 탄생
네.
하고 30주기를 맞추기 위해 30주년을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꺾이는 애를 일치하게끔
네,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꺾는 애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태어난 곳도 완전히 조작을 했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부야츠크
네. 네, 네, 네,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난 해도
네.
조작을 했고 이게 제일 웃긴 게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받는 게 구호나무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김정일이 태어나고 나서
광명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나무에
네.
뭐 김정일 탄생을 축하하는 그뭐 그때 혁명군이
네.
뭐 글귀를 써놨다. 이게 말이 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몰래 잠입해가지고 몰래 활동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네.
흔적을 남기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네, 그건 네. 뭐 있을 수가
아니,
없는
무슨
거네.
그리고 수십 년된 나무에 그런 게 글귀가 남아 있겠습니까?
네, 이 김정일의 러시아 원래 이름이 유라.
예, 유라.
그리고 남산소학교인가? 거기 다닐 네네. 때 그때 뭐 과외 선생님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네.
교과서에 유라 이렇게 네.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김정일하고 어린 시절 그 소련 아무르강에서 같이 뛰어놀았던
네.
사람의 그 증언도 있거든요.
네.
그때도 유라.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까지 네. 북한에 들어와서도 유라라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선말이 서툴렀대요. 네. 처음에는.
네. 네. 아, 그래서 네. 말도 그렇게 좀 짧게 하나요? 말을 좀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김정일이.
원래 그거 한번 있잖아요. 조선인민 뭐 장병들이요.
영광 있으라! 예, 그거 네. 말고는 이제 아마 대부분의 인민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인민들이 그 말 듣고 또 떼떼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출생지부터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속였는데 김정은도 출생지 공개를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있죠. 원산 출신이라고?
그 이제 원산 초대소 쪽이겠죠.
초대소 네. 예, 예, 텐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뭐 네. 고영희가 원래 무용수 출신 아니에요?
네.
약간 김정일 파티에
네.
왔다가 어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예, 고영희하고 살게 됐죠. 네. 근데 그것도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김정일이야 뭐 김정숙이라고 하는 네. 그 뚜렷한 엄마가 있지만
네, 네.
김정은의 경우는 일종의 첩의 자식이니까 이제 네. 김정일처럼 뻔뻔하게 네. 그렇게 밀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생지와 출생 연도도 조작한 김정일인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죠.
권력력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일성의 후계자가 김정일을 되려고 했는데 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단 삼촌 김영주.
김영주.
그 다음에 이붓, 이붓 어머니
예.
김성애.
김성애. 여맹위원장이었죠. 네.
근데 네. 이제 두 사람을 제껴버리잖아요.
제꼈습니다.
일단 김영주 제끼는 이야기를 뭐 김정일 입장에서 제끼는 거죠. 처음에는 김영주가 조직 지도부 부장으로 이제 사실상 2인자가 됐었잖아요.
2인자가 됐고,
네.
김정일도 돌봐줬죠.
그렇죠.
네, 김정일이 뭐, 물론 수상의 아들이니까 네. 뭐 대우는 받았지만 평가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왕따 비슷한 외톨이 이런 적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 삼촌인 김영주가 불쌍하잖아요. 네. 안 됐고 하니까
엄마 빨리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는 바쁘게 일하냐 다니니까 돌봐주지도 않고
주변에 뭐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네.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이것저것 얘기도 들려주고 그래서 정치적 뭐 그런 거를 김영주한테 배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삼촌이니까 네. 대학 시절에 그 김정일이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네. 그 뭐냐 군사훈련
군사훈련 그때 있죠
어운동인가요?
어운동
거기 보냈더니 몰래 빠져나가서 예. 그 중앙당 뭐 그 영화 보는데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거 잡아다가
예.
몇 대 때리고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친자식처럼 어떻게 보면 예. 아버지보다 더 이제 김정일을 챙겨줬는데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칼을 꽂았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한 60년대 중반에
중반
그 갑산파 예. 네, 사건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때 김정일이 딱 김일성 옆에 붙어가지고
네.
가지나첨을 했대요. 일단 김일성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제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뭐 그 사건을 약간 부풀리는 거죠.
네.
말을.
네.
그래서 그때 갑산파 때 김영주의 양날개들이 다 제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청의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물론 그 사건 자체로 김일성이가 이제 엄벌을 준 것도 있지만
네.
김정일이 또 옆에서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일이 뭐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게 방금 네. 말씀하신 갑산파 사건 67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네.
그전에는 사실 별로 뭐 인정을 물론 이제 조직 지도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네.
막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뭐
네. 네. 근데 어쨌든 갑산파 숙청 사건인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네. 이제 공작도 하고 하면서 약간 두각을 나타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영주의 양날개도 쳐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체 사상 문제를
네.
가지고 김영주를 꺾었죠.
네. 네. 이게 이제 그때 그 김영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유학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파죠. 그러니까 네. 정통 막스 레닌주의
네,
이런 입장에 있었고
네, 그 무렵에 이제 나온 게 그 주체 노선
그렇죠.
그게 이제 주체 사상으로 네. 발전을 하는데
네.
황장엽 선생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당시에
네.
그 황 선생님은 원래 그런 사상을 낸 건 아닌데
아니었죠.
김정일이가 이제 관심을 보여가지고
네.
삼촌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그걸 좀 이용을 했다고 하던데 당시 뭐 아버지 뭐 삼촌 사상은 뭐 이게 나이건 쑥대머리나 뭐 해먹는 뭐 그런 사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도
오.
그랬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공격도 좀 있고 아무튼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김영주 그 갑산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김영주 측근도 공격하고 당시 영화 사업에
네.
이렇게 자기가 자원을 해서 일종의 혁명의 가공 뭐 이런 5대 혁명 가공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내면서
네.
신임을 좀 받잖아요.
김정일이 원래 좀 영화 예술
네.
어쨌든 이쪽으로 관심도 많고 해서 관심 있었죠.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뭔가 자신의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네.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당 그 원로들, 항일 빨치산 원로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영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이용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상화 영화 뭐라든가 아니면 피바다 가극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뭐 항일을 좀 과대 항일 운동했던 거를 좀 과대 포장하고 이러면서 네. 아버지의 신임도 일단 얻고 그다음에 혁명 원로들의 어떤 신임도 좀 얻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거죠.
그 김정일이 삼촌 김용주와의 경쟁에서 네. 이제 하나의 그 수단을 삼은 게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김일성을 신격화를 많이 하는가가 후계자로서 그 충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형태로 경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북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 프로그램 그 광고 하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사 어렵지 않아요. 딱딱한 시사 문제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민수 김성중의 수근수근을 듣고 계십니다.
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사회가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사회로 된 게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다. 그래서 한 6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 사람이 살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일종의 사회였다면 그 이후는 수령 중심의 사회로 변질됐다.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다른 대단히 기형적인 체제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김용주와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우상의 경쟁이다. 그렇지.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74년에 사실상 이제 그 김용주도 다 제끼고 이부덕원이 김성애도 제끼고 제일 먼저 한 게 김정일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네네. 이걸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약간의 봉건적인 수령 절대주의 사회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김일성 자체가 약간 봉건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유일 사회주의자라면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사상이란 게 사실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니고 똑같은 인민 중에 똑같은 한 명인데 다만 권력 통치를 위임을 받았을 뿐인데 유일사상 체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신처럼 저기를 한 건데 어쨌든 김일성이 그걸 용납하면서 김정일로 권력 세습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김정은 3대 세습까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봉건 왕조 국가가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민이 있고 인민을 대표하는 뭐 노동계급이 있고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당이 있고 뭐 당을 대표하는 수령이 있다. 근데 김정일이 이걸 바꿔놨잖아요. 수령이 있고서야,
있고서야 뭐 당이
노동계급 인민이 있다. 이건 뭐 정말 이상하고 기형적인
세상에 그런 적이는 없어요. 어떤 뭐 사회주의 국가든 뭐 자본주의 국가든 아니면 왕조 국가들도 있잖아요. 뭐 중근동이나 이런데. 근데 왕조 국가들도 북한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인민들을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왕조 국가도. 그래서 백성들을 항상 살피고 백성들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김정일이 이상하게 일단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 아무튼 이제 김정일이 사실상 2인자가 된 이후에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확실한 후계자가 되려고 후계자로서 성과 쌓으려고 그런 건데 이 무렵에 이제 뭐 70일 전투 같은 이런 속도전이 본격화되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 경제에도 좀 나쁜 영향을 좀 미쳤다 하던데요.
사실 북한 사회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해서 원래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그 돌아가는. 근데 그거를 깨버린 거죠. 70일 전투가 됐든 속도전이 됐든 이거는 그 있는 자원과 물자를 아주 집중해 가지고 아주 빠른 성장 이루는 건데 그러면 그 쓰고 나면 나머지 원래 해야 되는 계획들이 다 엉클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고르게 분배돼야 될 자원이 그 흐름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반짝 잠깐 생산성이 좀 높아졌다가 곧 지나면 급격한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네. 이것이 70년대부터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반복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60년대까지 괜찮게 그나마 좀 성장했던 경제가 뭐 계속 하락 국면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한 게 속도전, 70일 네. 전투, 그다음에 네. 평양 뭐 대건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업적 과시를 위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게 됐던 거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좀 돈 되고 이런 거는
네.
김정일이 한 게 뭐냐면 국가 경제에서 분리를 시키잖아요.
당경제.
당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 김정일 자기 개인의 경제죠. 돈 될 만한 거, 외화벌이
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 경제에서 분리를 시켜서 당경제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사금고처럼 만들어버려서
네.
뭐 국가에선 뭐 해야 되는데 뭐 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총리가 몇만 달러가 없어가지고 뭐 사업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고 하던데
이쪽에선 돈이 네. 홍청망청 넘쳐나고
네, 그런 식으로 그 경제 구조도 대단히 기형적으로 바뀌었고
네네.
또 이제 후계자로 되고 이제 1980년 뭐 6차 당대에서 김정일이 이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도 대단히 왜곡시켰어요.
왜곡시켰죠. 네,
당내 민주주의도 뭐 사실상 다 말살돼 버리고 네. 그나마 이제 뭐 김일성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전원회의도 하고 정치국 회의도 하면서 의견도 듣고 협의도 네. 좀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김정일 때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김일성 때는 김일성은 네. 자신이 뭐 잘 알지는 못해도 공산주의자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공산당이란 어떤 조직, 그다음에 그 회의 체계 이런 걸 나름대로 존중을 했는데 일단 김정일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당의 공식적인 어떤 회의나 이런 체계가 본인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굳이 시끄럽게 이야기
뭐 얘기하고 듣고 뭐 토의하고 결정하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뭐 뭐라고 지시를 하면 자기가 서명하면 그걸로 땡이지 뭘
무조건 집행 무조건 관찰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일 시대 때 나온 게 제2서 정치단 말이에요.
제2서 정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하들이 상소로 올리면 네. 그래 하라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조선 시대에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가요?
조선 시대에도 뭐 상소야 있었지만 네. 조선 시대야말로 철저하게 회의 이게 너무 오히려 지려하게 많아
네.
왕의 권한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일은 그 조선 시대 왕하고도 뭐 권한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제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에 사실 이제 1993년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네.
죽을 때까지 안 열렸고
네, 네.
당대회도 1980년에 6차 당대회 6차 이후로 작년에 이제 7차 당대회 했으니까 36년인가요?
그렇죠.
하여튼 그때까지 안 열렸단 말이에요.
당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김정일 개인 지시로
개인의 지시를 집행하는
그런 사당으로 전락을
사당으로 전락했죠.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폐해를 많이 끼치면서 1990년대 중반 아마 북한 청취자들이 떠올리기도 싫을 겁니다. 고난의 행군, 미공급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 김정일 노상에서 쪽잠을 자고 제기밥 먹으면서 혁명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알려졌잖아요. 그 네. 김정일의 요리사인 후지모토 네. 겐지, 그다음에 그 초조카
네.
리안영의 수기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요리 재료를 네. 날라다가 온갖 신기한 음식 요리들을 해서 먹은.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네. 예,
북한 청취자분들도 뭐 아시는 분도 뭐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네.
맛있는 거 먹는 거까지야.
네.
근데 문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걸 방치한 거. 통치자라는 사람이
네.
그 8억 9천만 달러 들여서 아버지 무덤 짓는
금수산 지금 태양궁전 이름을 뭐 바꿨는데요.
자기도 들어가긴 했지만
네.
예, 그걸 무덤을 짓고 그다음에 개혁개방하면 혹은 네. 외국의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을 것 뻔히 알면서도
네.
자기 권위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그걸 안 하고 수백만을 그냥 굶겨 죽인 그 죄는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인정한다 치더라도 용서해 줄 수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뭐 하여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큼은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8억 9천만 달러가 당시 그 국제 곡물 알곡 시세로 네. 강냉이 한 600만 톤을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제가 고위 관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 쪽으로 통계가 쭉 올라오면 네네. 김정일한테 직보를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한 해 200만 톤이면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죠.
그러면 네, 네. 95년부터 97년까지 제일 그러니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안 그랬어요?
강제로 이건 죽인 네.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김정일이 통치자인 사람이 네. 자기 인민들 수백만의 인민들을 그냥 굶겨 죽였다.
네.
세상에 어떤 독재자들도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치가에 대한 평가는 또 가까운 정치가에 대한 평가는 좀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안은 한 100년 뒤에 평가해도 네. 너무 시간 짧다 이런 말도 있는데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뭐 잘했다 못했다 뭐 공인도 있고 과도 있다 네. 이렇게 있지만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좋은 평가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좋게 얘기한 분들을 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뭐 60년대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도 네. 들리고 근데 원래 김일성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뭐 평가가 네.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네.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누구도 김정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도 한 번도 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김정은이 김정일 유훈 통치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또 그를 계승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말만 그렇게 하죠. 실제는 매우 다르죠.
그러기는 네. 하죠. 그런데 네. 김정일의 생애, 그러니까 사망 6년에 맞는 그 김정일 생애 평가들 네.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공무과 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공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건
백이다.
백이다.
네.
그래요. 우리 김정일 때문에 가족, 친지, 친구들 그 사망한 걸 봤던 많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북한과 북한 인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굉장히 큰데 살아서 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를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군수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중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